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의 레집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오늘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의 이번 회담은 터키군이 지난해 11월 시리아 상공에서 작전 중이던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시켜 양국 관계가 경색된 뒤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러시아는 전투기 격추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올해 들어 터키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전세기의 입국을 불허하는 등 강경한 경제 제재를 단행했었습니다. 유리 우샤코프 푸틴 대통령 보좌관은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일부 제재 철회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은 경제와 에너지 분야 협력에 초점을 맞출 전망입니다. 일본 나가사키에 미국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오늘로 71주년을 맞았습니다. 나가사키 평화공원에서 열린 오늘 기념식에 참석한 수천 명은 원자폭탄이 투하됐던 오전 11시 2분을 기해 울린 사이렌 소리에 맞춰 묵념을 실시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인 1945년 8월 9일 미국의 B-29 폭격기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으로 7만여 명이 곧바로 숨지고 몇 개월에 걸쳐 수천 명이 죽어갔으며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방사능 피폭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원폭 피해 생존자들과 세계 50개국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파키스탄 남서부 퀘타 시립병원에서 어제 발생한 폭탄 테러 사망자가 70명으로 늘고 부상자도 1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법조인들로 알려진 가운데 파키스탄 탈레반의 한 분파인 자맛 울 아흐라르는 이번 공격과 앞서 지역 변호사협회장 살해 사건 모두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 대변인은 자살 폭파 요원이 어제 병원에 모인 변호사들과 정부 관리들을 향해 폭탄을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자맛 울 아흐라르는 지난 3월에도 파키스탄 제2의 도시 라후르에 테러 공격을 가해 70여 명을 살해했으며 미국은 지난주 이 단체를 국제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이 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콜린스 의원은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의 가치나 국가가 필요로 하는 포용적인 접근을 대표하지 못한다며 그가 취약계층을 조롱하고 종족과 종교적 소수계를 공격함으로써 편견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출신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을 담당했던 전직 관리 50명도 트럼프 후보에 투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후보가 미국 외교정책의 근간인 국익과 외교적 도전과제, 절대동맹, 민주적 가치 등에 관해 이해부족을 반복적으로 드러내면서 지속적으로 적을 칭찬하고 동맹과 우방은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선거본부는 이들은 세상을 지금과 같이 위험하게 만든 데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지난 2012년 리비아 벵가지 주재 미 영사관 공격으로 희생된 미국인 두 명의 유가족으로부터 피소됐습니다. 유가족들은 어제 소창에서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으로 민감한 정보들이 반군들에게 공개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며 이는 잘못된 죽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클린턴 선거 본부 측은 아무도 벵가지에서 잃은 용감한 미국인 가족들의 고통을 상상할 수 없겠지만 당시 사건은 9차례의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후보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미국이 리우올림픽 수영 종목에서 추가 금메달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라이언 머피 선수는 어제 남자 100m 배영에서 51초 97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릴리 킹 선수도 100m 평영에서 1분 4초 93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편 어제 남자 체조 경기에서는 일본 팀이 전통적인 강호 중국 팀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동메달에 그쳤고 러시아가 은메달, 미국은 5위로 밀려났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9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김장수 주중대사와 중국 우다웨이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베이징에서 만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등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고,
일본 방위성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하기 위해 자위대에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도록 3개월 파괴 조치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비정부단체가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집단 내장지를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2부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김장수 중국 주재 대사와 중국의 우다웨이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어제 베이징에서 만났는데요.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른 양측의 입장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9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김장수 주중대사가 8일 베이징에서 중국 측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를 만나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대해 분명하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회동에서 우다웨이 특별대표는 사드 배치에 관한 중국 측의 기존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대변인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 측과의 소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면담은 지난 ALF 외교장관 회의 계기에 라오스에서도 개최된 한중 외교장관 회의담과 마찬가지로 중국 측과의 그 소통의 일환으로서 개최된 것이고 이러한 소통의 소통은 앞으로도 외교적 소통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중 두 나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는 일부 중국 측 주장과 관련해 조 대변인은 다음 달 중국에서 개최될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양국 정상회담 개최 문제는 아직 합의된 게 없다고 밝혔으나 중국 측과 소통하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와 함께 8일 한중회동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른 양측의 의견 교환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다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데 양국의 의견이 일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중국 측의 구체적인 반응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한반도 정세의 그 불안 가중 그리고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고 이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그 대응 조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8일 사드 배치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야당 의원들이 주중 한국 대사관과 조찬 모임을 갖기를 원했으나 의원단 일행의 일정상 성사되지 못했다고 조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이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을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전문가들은 이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한국에 정치적, 경제적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 발표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making some rather dramatic claims about the potential impact on China's security.
중국은 사드가 자국 안보에 미칠 잠재적 여파에 대해 극적인 주장을 하면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모색하는 것은 자체 안보를 위해서라며 중국은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도 중국이 한국에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very option that China has to try to retaliate against South Korea ends up compromising China's own interests.
중국이 한국에 보복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안들은 모두 중국의 국익을 해치는 것들이라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최근 중국이 한국 연예인들의 공연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연간 2,800억 달러 규모의 양국 간 교역 규모를 감안하면 공연 취소로 인한 손실은 극히 미미한 수준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의 논리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Well, China's objections to the THAAD are disingenuous. Any careful analysis.
사드 배치 계획을 면밀히 살펴보면 중국의 국방 능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중국의 반발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중국이 보복 조치 하나로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도 있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China reduced some economic interaction with Japan, but then when it was realized that it was hurt.
과거 중국이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 문제로 일본과의 경제 교류를 축소한 적이 있었지만 그 같은 조치가 중국 경제에 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경제 교류를 재개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한국과의 무역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클링너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미국 신안보센터의 패트릭 크론인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선임국장은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을 압박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잠재적으로 미국과 한국 간 긴장을 유발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베이징 gathers some leverage by increasing the difficulty with which the Korean-U.S. alliance operates.
중국이 사드 문제로 미한 동맹이 작동하기 어렵게 만들어 북한 문제 같은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려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중국은 사드 문제에 대한 반발을 통해 남중국해 영토 분쟁 같은 문제에 대한 미국 등의 압력을 상쇄하려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크로닌 국장은 말했습니다. 크로닌 국장은 중국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드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하겠지만 그 같은 중국의 반발은 수사적 측면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크로닌 국장은 한중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두 나라가 매우 미묘한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need now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increase sanctions and pressure on North Korea coming months.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중국은 북한이 5차 핵실험 같은 중대한 도발에 나서지 않는 이상 한국과 미국 등의 일방적인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레리 뉴시 연구원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는 표면적 이유 외에도 근본적인 동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s another, perhaps more fundamental motive on the part of the Chinese challenging.
중국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반대를 통해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닉시 연구원은 중국은 국가안보에 대한 한국의 결정에 일종의 거부권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한중관계를 끌고 가려 시도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 간의 상징적인 우호관계를 냉각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경제나 무역 분야에서 한국의 보복 조치를 취하기에는 한국이 중국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닉시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닉시 연구원은 한국이 중국 정부의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main point is North Korea poses a direct nuclear attack threat against us now.
북한이 한국에 직접적으로 핵공격 위협을 가하고 있고 중국은 북한이 이런 위협을 가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국에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닉시 연구원은 또 한국은 중국이 북한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압력을 가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대안 없이 비판과 갈등으로 국민을 반복시키는 것은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기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당대회 축사에서 사드 배치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지켜낼 최소한의 방어 조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의 사드 관련 중국 방문을 정면 비판한 데 이어서 이틀 연속 정치권 사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한편 야권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 측에 동조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야당의 정당한 주장을 내부 분열이나 북한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정상적인 야당 의원들의 외교 활동에 대통령이 나서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3일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지면서 일본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위대에 미사일 파괴 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3개월 단위로 갱신해 상시 발령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8일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파괴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도통신과 NHK 방송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이나다 방위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자위대가 요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위대는 항공자위대의 지대공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를 방위성 부지 내에 배치했으며 동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 중인 이지스함도 1200km 사정거리를 가진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상태로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이번 파괴 조치 명령의 기간을 3개월로 정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 명령을 상시 발령 상태로 두기 위해 3개월마다 갱신할 것이라고 NHK는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을 때만 이 명령을 내렸다가 이후 징후가 사라지면 해제해왔습니다. 지금처럼 뚜렷한 징후가 없는 상태에서 3개월 기간의 파괴 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를 3개월마다 연장하는 방안이 나온 건 사실상 처음입니다.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워진 일본 정부가 경계와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NHK는 분석했습니다. 교도통신도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 차량을 이용할 경우 발사 징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상시 요격 가능한 태세를 갖추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일 북한의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 낙하했지만 이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원산에 새롭게 단장한 갈마공항 일대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을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구체적인 발사 장소가 드러난 건 처음인데요. 이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7일 공개한 위성 사진에는 북한이 지난 6월 시험에 성공한 무수단 미사일의 발사 장소가 갈마공항 인근이라는 점을 추정할 만한 단서가 몇 가지 포착됩니다. 먼저 갈마공항의 남쪽 끝부분과 맞닿아 있는 해안가에 알파벳 U자 모양의 포장된 도로가 나옵니다. 길이 24m에 폭 15m 크기인 이 공간은 무수단 미사일 발사 당시를 촬영한 조선중앙통신의 사진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미사일 발사 차량이 서 있는 곳으로 이용됐었습니다. 또한 주변으로 펼쳐진 도로의 모양과 방향 역시 위성 사진과 조선중앙통신의 사진이 일치했고 발사 당시 뒷 배경으로 등장하는 섬은 갈마공항에서 약 2.5km 동쪽으로 떨어진 황토도와 모양이 같다는 게 38노스의 설명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미국 민간 군사정보업체 올소스 어넬러시스의 조셉 버뮤데즈 선임 분석관은 이를 근거로 지난 6월 22일 발사된 무수단의 발사 장소가 갈마공항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버뮤다주 분석관은 공항 남동쪽 활주로에 붙어있는 건물 역시 각종 로켓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에 이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건물 앞에 주차시설이 갖춰진 작은 건축물은 미사일 발사 참관 시설로 분석됐습니다. 원산 비행장으로 불리며 공군기지로 이용되던 갈마공항은 지난 2013년부터 대대적인 공사를 통해 현대식 국제공항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한 비정부 단체가 이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집단 매장지를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줄 뿐만 아니라 이 통일 후 가해자 처벌을 위한 증거 확보와 피해자 보상 등을 위한 활동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한국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1주년 보고회에서 탈북자 A씨는 2000년대 초반 함경북도 회령에 위치한 인민부안성교화국 제12교화소에서 사망한 수용자들의 시체 처리를 전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교화소에서 굶주림과 강제 노역, 각종 전염병으로 하루 3, 4명씩 사망하는 재소자들의 시신을 수십 구씩 트럭에 실어 교화소 뒤편 언덕으로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옮겨진 시신은 소각돼 불망산 주변에 뿌려지는데 A씨는 소각장 부근에 타다 남은 뼈가 늘 수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불망산, 북한 당국이 교화소, 관리소 등에서 사망하거나 공개 또는 비공개 처형을 당한 북한 주민들의 유해를 처리하는 일종의 간이 화장장입니다. 이처럼 북한 당국이 교화소나 관리소에서 참혹하게 인권유린을 당한 뒤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해를 태워 특정 지역에 한꺼번에 매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매장지들을 찾는 작업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가올 전환기에 북한 당국의 인권 참상을 규명해 가해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추궁하고 인권유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와 중요 정보 제공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북한 각 지역과 마을들의 사정을 상세히 조사하고 위성사진 위치 등을 파악해 유해 매장지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이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비정부기구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이영환 사무국장의 설명입니다.
북한 전역에 걸쳐있는 인권유린 피해자, 사망자, 특히 실종자들의 시신 또는 유해들이 집단적으로 매장되어 있는 매장지나 또는 그렇게 추정되는 위치를 파악하고 위성사진을 활용을 하고 또 탈북민들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확인되는 위치, 파악되는 위치를 그 지구상의 이제 위도와 경도, 정확한 좌표로 최대한 정밀하게 기록하고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도, 시, 군, 구역 등 하급 단위의 보위부, 안전부 등 국가적 인권 유린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관들의 위치 파악도 이루어집니다. 이영환 국장은 이 같은 시설에 피해자와 주민들의 인적 사항 정보도 함께 보관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향후 이런 자료들이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제시되어야 하는 만큼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능성 높은 유해 매장 현장들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현장을 보존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야말로 훗날 북한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에 꼭 필요한 준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영환 국장은 이러한 작업이 북한의 과거와 현재의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조사와 기록이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북한에 있는 이런 인권 침해의 가해자 책임자들 또는 가담한 사람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되어서 더 이상은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멈추거나 정치적 사면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막는 효과적인 제동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영환 국장은 또 향후 이 작업을 바탕으로 한 조사 보고서가 나올 경우 북한 전역에서 발생한 고문 피해와 사례들이 얼마나 방대하고 심각한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고 또 북한 인권 개선 요구 등 국제적 행동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초 시작된 이 작업은 올해 3월까지 1년여간 탈북자 100명에 대한 예비 인터뷰를 통해 조사 기법과 절차, 기록 관리 체계의 타당성을 검토, 보완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현재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300명 규모의 탈북자 인터뷰를 진행 중입니다. 이영환 국장은 이번 작업이 캄보디아의 켈링필드와 아프리카 수단의 다르푸르의 참상 지도와 작업 등을 참고해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 국립민주주의의 후원을 기반으로 미국의 인권 데이터 분석 그룹과 캄보디아 기록 보존 센터 등 15개 해외 협력 단체의 기술적 조언과 참고 자료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작업이 통일 이후를 대비해 꼭 필요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이규창 박사의 설명입니다.
통일이 되고 나면 보통 이제 과거 정선이라고도 하고 전환기정이라고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권 침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좀 불행스러운 얘기지만 이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들이 어디에 이제 매장돼 있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 복권이라든지 또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정선 또는 전환기정의 기초 작업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과 같이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 이처럼 인권 유린 피해자들의 유해 매장지와 관련 시설들의 위치 확보 작업이 진행되는 건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이 40대 탈북 남성 앤드류 조시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2010년 난민으로 입국한 앤드류 조시의 세 번째 이야기 주제는 시련과 도전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에서 사는 10년 동안 앤드류 조시는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함께 생활하던 북한 사람들이 체포되면서 미국행을 선택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난민 심사를 거치는 180여일 동안에도 미국을 택한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현재 미국인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규 과정을 거쳐 졸업하는 것과 같은 학력을 인정해주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 공부하고 계시던데요. 어떻게 잘 극복하고 계세요?
영어 공부는 뭐 되든 안 되든 꾸준히 항상 그냥 그런 데 신경을 쓰고 있죠. 라디오나 뭐 이런 책이나 그런 단어나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어느 때는 조금씩 자신이 나아져가는 거 그거를 느껴요. 이제 러시아에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고.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하시나요?
일반 대화, 일반 용어는 이제 좀 알아듣고 그거를 또한 내가 이제 말해야 되는데 그 말하는 거는 아직 잘 안 되죠. 네. 머리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앤드류 조 씨는 러시아에 있을 때부터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의 정착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누구나 무엇이든 열심히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란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할머니의 그런 인터뷰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아, 자기는 너무 이제 후회하지 않는다고 여기서 살고 싶다. 너무 생각보다 너무 좋은 나라라고.
미국에 대한 조 씨의 평소 생각은 러시아를 탈출해야 하는 상황을 맞으면서 미국행을 결정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앤드류 조 씨의 결정에 따라 러시아에서 난민 심사를 거친 그는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난민 정착 보호조국 직원들이 마중 나와요. 우리의 모든 서류를 거기서 이제 검토하고 배치를 해요. 너는 뭐 캘리포니아, 조지아주, 너는 뭐.
그리고 2010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남쪽으로 1,300km쯤 떨어진 조지아주 애틀란타시에서 제2의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난민들을 위한 정착 보조국에서 알선해준 직장이거든요. 6개월간 일했어요. 큰 빌딩이 이제 밑에 이제 라운드리.
빨래방.
네, 빨래. 빨래방이죠.
애틀란타 시내 대형 호텔 세탁실에서 첫 번째 일을 시작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몸고생은 각오했지만 6개월 만에 다른 일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직장을 일단 잡으면은 정부에서 지원하던 그 혜택이 다 끊어져요. 병원 의료보험이 이제 8개월 그건 보장됐고 후드식 템포는 한 6개월 정도는 보장해 주지만은 집세와 교통수단이 끊어진 게 이제 내 직장 잡은 이후에 3개월 이후부터 이제 그게 끊어졌고 좀 이제 어려움이 많았죠.
정부의 지원이 거의 끊어진 상황에서 지인의 소개로 두 번째 직장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직장은 대형 한인 식료품점.
야, 이거 치워버려. 이게 보리라는 말을 나는 실제 뭐 쓰레기통에다 갖다 보리라는 줄 알았어요.
어.
네. 그런 것들을 이해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 박스를 창고에다 갖다 여라. 이렇게 하면 바로 이해되죠.
익숙한 말 같지만 다른 의미로 쓰이는 소위 생활 용어들. 그래서 조 씨는 남보다 더 긴장했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한 덕에 한인 식료품점에서 일을 시작한 지 반년 만에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친구의 이제 그런 추천으로 현대 업체에 있는 사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차 부품들, 오디오 공장이었는데요. 그 라디오를 이제 제품을 검사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라디오 부품들을 조립하고 검사를 거쳐 포장하는 일, 입출고 관리 등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일할 만했어요, 저는. 수입도 괜찮았고요. 1년 동안 이제 그 이제 일했고 이제 정직으로 이제 출행을 받던 이게 정직원을 들어가면 다르거든요. 이제 월급이나 이런 거 이제 정상적으로 계속 이제 오르고
세 번째 직장을 갖게 되면서 조지아 주와 이웃한 미 남부 엘라베마 주로 이주한 조 씨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보장받는 정식 직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요. 그러나 미국에 온 지 2년 5개월 만에 미국에서 첫 번째 시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게스트테이션 들어와서 게스 보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흑인강도 가족 이제 내 전화를 보고 받고 제가 이제 흑인강도인데 길을 잠깐 물었었어요. 길을 어딘가 이제 물어보면서 할 때 이제 자기가 이제 저를 보좌하던 자리 가르쳐 준다고 가지고 차로 들어가는 거죠. 갑자기 그냥 당했어요.
길을 묻는 조 씨를 도와주겠다며 조 씨의 손전화를 자신들의 차로 가져간 흑인 가족. 왠지 느낌이 좋지 않아 조 씨는 전화기를 달라고 말했고 조 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운전대를 잡았던 흑인 남성은 조 씨의 몸을 반쯤 실은 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길로 막 달리는 거예요. 내 몸 들어간 상태에서 막 달리는데 그때 그들이 나는 계속 차를 세우라고 했고 계속 이제 안 세우더라고. 그래서 가면서 그들이 이제 머리를 찬 거죠. 머리를 차고 이 손을 차면서 나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달리는 차에서 떨어졌어요.
흑인 가족은 조 씨의 손전화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뭐 보니까 이제 머리도 터지고 이 뒤에도 이제 막 다 찢기고 막 그랬는데
당시 상황을 목격한 마을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바닥에 굴러떨어져 신음하던 조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조 씨의 팔과 다리, 머리와 손 등 몸 여기저기에 남아있는 크기가 다른 흉터들은 당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조 씨가 들렀던 지역은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조 씨는 사건 이후 6개월 동안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는데 미국에 오신 걸 후회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아니, 후회는 안 들더라고요. 아우, 굉장히 진짜 아주 큰 충격이었고 또 사건이었는데 그게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후회할 수가 없는 게
예.
제가 북한에서 스스로 나왔잖아요. 예. 북한에서 이제 나와서 미국을 선택했고 그런 절망 속에서도 후회하지 않았던 것이 죽어서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바로 북한 땅이었어요. 예, 설사 미국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그 땅을 밟고 싶지 않은 게 지난 기간
사고 이후 꿈 같던 직장도 잃고 몸도 아팠지만 죽어서도 가고 싶지 않은 나라에서 살았기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두 다리에 힘이 딱 들어가서 정신의 상처가 아물게 한 어떤 계기가 혹시라도 있으셨으면
신앙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신앙 때문에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형제들의 이제 그 애틋하고 예, 그들의 관심, 뜨거운 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6개월간 그런 쭉 과정에 오히려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지금은 후유증도 많이 사라졌고 사고 이후 무엇보다 삶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미국을 아직 미국의 문화를 잘 모르고 그 환경과 그 지역 이런 것들을 지금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는 이제 흑인들만 사는 지역이 있고요. 굉장히 어두운 면이 있어요. 지역적으로. 제가 당한 것도 바로 그런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그 낮은 지역.
자신이 겪은 일이 누구나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고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인내심 없는 도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버지니아는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치료하는 그 지금 한 달 한 달 한 달 그 가는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꿈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너무 아까웠어요. 그 시간 자체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버지니아에는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그 소개를 받았어요.
2010년 미국 동남부 조지아주에서 남부 엘라베마로 그리고 수도 워싱턴과 근접한 버지니아주로 옮긴 이유 역시 미국에 처음 왔을 때와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기회와 꿈이 있는 곳으로 다시 한 걸음 나아간 겁니다. 비오에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을 선택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러시아 벌목공 출신 탈북자죠. 앤드류 조 씨의 세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주에 이어질 앤드류 조의 네 번째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올해 상반기에 북한에서 중증 영양실조에 걸린 영유아 2만 명을 치료하고 영아 약 17만 명에게 백신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어린이 170만 명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목표를 갖고 있지만 예산 부족이 여전히 걸림돌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니세프는 올해 초 북한 내 149개 지역에서 영양실조 관리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중증 영양실조에 걸린 5살 미만 영유아 2만 명을 치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최근 발표한 올 상반기 북한 인도주의 지원 상황 보고서에서 지난 6월까지 어린이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영양, 위생, 건강 사업을 펼쳤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지역별로 영양실조 관리 프로그램을 5배 확대했다며 영유아 155만 명에게 비타민 A를 나눠주고 임산부와 수유모 20만 7천 명에게 미량 영양소 보충제를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절실한 어린이들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북한 가뭄으로 2만 5천 명의 어린이가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고 35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올 상반기 1살 미만 영아 16만 8천 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했지만 접종을 받지 못한 어린이의 경우 영양실조까지 겹쳐 감염 위험이 더욱 커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유니세프는 북한 내 94개 지역에서 폐렴 등 중증 질환에 걸린 어린이들에게 약품을 전달한 것을 성과로 꼽으면서도 역시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양의 70%만 지원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약아동을 포함한 25만 명에게 식수와 요리, 개인위생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고 수질정화약 320만 정, 정수기 필터 220개, 비누 11만 5천 개를 제공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 백신 보관 설비를 확충해 현재 40%가 넘는 예방접종시설에서 가동 중인 것 역시 올 상반기 주요 실적 중 하나로 명시했습니다. 대북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6월 30일 현재 400만 달러를 확보했다며 올해 책정한 1,800만 달러의 22%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위험에 처한 어린이들의 긴박한 상황을 해결하는데 여전히 제약이 많다는 설명입니다. 유니세프는 7월 현재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북한 주민 1,100만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00만 명이 18세 이하 어린이라며 올해 안에 어린이 170만 명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네,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임금 수준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통일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서울여대 문외솔 교수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통일이 된다면 한반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주제는 항상 통일 관련 논의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은 쟁점이기도 한데요. 먼저 남북한이 경제 통합을 이루는 방식에 있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셨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저희가 본 세 가지 시나리오는 먼저 이제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그 통일 이후에 북한으로 자본의 유입이 이제 자유로운 경우인데 노동은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을 했고요.
예.
북한 주민은 반드시 이제 북한에서만 일을 해야 하고 남한 사람들은 이제 남한에서만 일을 해야 돼요.
네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 이제 노동 시장을 개방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이나 이제 거주지와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고요.
예.
예, 마지막 시나리오는 이제 현재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제 교류는 이제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마지막 네. 시나리오는 노동 시장도 개방하지 않고 자본 시장도 개방하지 않는 그런 세 번째 시나리오.
예, 그렇군요. 그런데 남북한이 통일이 될 경우 전체 인구의 임금 수준에는 그렇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사실상 뭐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예, 그 저희가 사실 이제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제 임금 수준보다는 이제 1인당 GDP였습니다.
예.
남한의 이제 현재 1인당 GDP와 통일 이후에 이제 전체 남북한의 1인당 GDP의 차이를 이제 본 것인데요.
네.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 남북한 그 기술 격차라든가 아니면 이제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대략 네. 최소한 한 15% 정도 이제 하락하는 것에서부터 대략 좀 심하게는 30% 정도까지 이제 하락하는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5에서 30까지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네네. 하락할 것이다라고 그 관측하는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예,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제 통일이 된 이후에 이제 전체 기간에 대해서 소득 수준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예.
통일 이후에 이제 한 10년에서 15년, 조금 길게는 한 20년 정도까지 소득 수준이 이제 감소했다가
예, 예.
북한의 어떤 생산성 수준이 높아지고
예.
여러 가지 뭐 인프라가 확충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남한과 비슷한 어떤 경제 발전 그 과정을 따르게 된다면
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북한의 북한의 어떤 경제 발전 정도나 남북한 전체 1인당 소득 수준이 예, 높아질 것이라고 이제 지금 현재 남한 수준에 굉장히 근접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하긴 뭐 통일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그 뭐 한국이라든가 북한의 특히 이제 한국의 경우가 되겠죠. 소득 감소는 예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을 텐데 그 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연구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군요. 그러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한국 자본이 북한에 본격적으로 투입이 된다면 북한의 생산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향상할 것이다. 또 어느 정도의 속도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제 연구를 하면서 가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 연구에서는 통일이 되면 통일 직후부터 북한 GDP의 그 현재 북한 GDP의 약 20% 가량을
예.
남한에서 북한으로 인프라 지원의 형태로 이제 도움을 준다, 이전해 준다라고 하는 가정을 저희가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통일 직후에 한 초기 몇 년 동안은 한 7%에서 8% 가량 생산성 증가, 북한 지역의 생산성 증가가 나타날 것이고요.
예.
시간이 점차 흘러갈수록 생산성 증가 정도는 속도는 이제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앞서서 경제 통합의 네.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본 이동은 자유롭지만 네. 노동은 제한되는 경우, 또 노동 이동이 자유로운 경우, 또 자본과 노동 이동이 모두 제한되는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네. 각각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 부분을 좀 분석을 해 볼까요?
물론 이제 저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세 번째 시나리오는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어서
예.
마지막 시나리오는 노동과 자본의 이동을 모두 제약하고 북한으로의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가 뭐 인프라 건설 정도만을 고려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비교하지 않고요.
예.
우선 이제 노동시장, 자본시장을 모두 개방하는 경우는 사실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할 때 독일 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예.
통일이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머릿속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노동의 이동을 제약하는 이제 기본적인 시나리오의 경우는 그 독일 방식으로 통일을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좋은 대안이 아닐까라는
아.
그래서 노동의 이제 이동을 제약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예.
대한민국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학자들 사이에 혹은 이제 뭐 관련된 전문가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의 관심은 노동 시장, 그 노동의 이동, 북한 사람들이 통일 이후에 남한으로 내려와서 일을 하는 것이 일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예.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독일 통일 방식보다는 1인당 소득이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러니까 감소하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네.
저희 분석 결과는 남한 지역과 북한 지역의 경제 발전 정도의 어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사실 보인 그런 측면이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남북한의 통일에 있어서 일정 부분 좀 답을 하신 것 같기도 한데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 경제적인 측면에서요. 어떤 네. 걸로 봐야 될까요? 그렇다면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합리적인 시나리오가 무엇인가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사실 뭐 저희들 생각은
예.
저희들 생각은 가능하다면 제도적으로 혹은 이제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노동의 이동을 통일 직후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노동의 이동을 제약하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북한 주민들이 남한 지역에 와서 장기 체류하는 것 자체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다만 이제 일을 하는 것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뭐 예를 들면 워크퍼밋 같은 것들을 북한 주민들한테 발급을 해서
예.
워크퍼밋을 받은 사람들만 남한에 내려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통일 이후에 여러 가지 굉장히 혼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그 과도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 앞서서 이제 당장 통일이 되고 나서 뭐 향후 10여 년 동안은 1인당 GDP가 15%에서 30% 정도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셨는데
네.
일각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분단으로 인해서 드는 어떤 분단 비용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네. 때문에 흔히 말해서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분석을 할 때는 사실 상당히 그러니까 비관적인 관점에서 보수적인 관점 혹은 이제 비관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통일에 따른 편익을 계산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
통일의 편익이 무엇이냐, 분담 비용 줄어들고 어떤 그 외국에서 봤을 때, 뭐 미국이라든가 뭐 유럽에서 봤을 때 한반도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위험 정도가 떨어지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경제학적으로 정량화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주관적
예.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연구는 그런 어떤 편익 측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정량화하기 어려운 편익들을 사실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 만일 그 편익들이 사실상 굉장히 크다면 저희의 연구는 비용을 상대적으로 좀 조금 이제 저희 연구를 좀 폄하하자면
예.
과대평가한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예.
어쩌면 예, 통일 이후에 경제적 효과가 사실상 저희가 추정한 것보다는 조금 더 예, 좋을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는 조금 더 예, 예, 약간 더 예, 기간적인 좀 보수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어떤 경제적인 파급력이 있을 것이냐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여대 문외솔 교수였습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일본 양국의 외교부 국장급 회의가 열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 출범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 화해치유재단에 약속된 일본 정부의 출연금 그 10억 엔의 출연 시점과 용처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 겁니다.
네.
한국 외교부의 정병원 동북아 국장과 일본 외무성의 가나스키 겐지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마주한 양국 회의인데요. 오후 6시를 조금 앞둔 시각에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재단이 이미 활동을 시작한 만큼 일본의 출연금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고
네.
또 출연금을 피해자들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일본 측의 입장은 어떤 거였습니까 사전에?
회의 전에 알려진 바로는 그 일본 측은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 출연금 10억 엔이 사용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런데 회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정도 그 부분이 반영됐는지 실제로 그런 입장이었는지 확인은 아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또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논의됐는지가 관심인데요.
예.
그 일본 측이 10억 엔 출연에 혹시 소녀상 철거를 연기할 경우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한국 언론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럴 것 같군요. 자, 리우 올림픽 소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선수단 이 목표 달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하루하루 만에 뭐 일희일비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남녀 양궁 단체전 금메달을 휩쓸면서 아주 역동적인 출발을 했던 한국이 하루 만에 메달을 하나도 잡지 못한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것도 금메달 기대주라고 생각했던 그 실력 있는 선수들이 줄줄이 탈락을 했기 때문인데요. 유도, 펜싱 부문의 금메달 기대주들 뭐 16강에서 탈락을 했고요. 어제
네.
그 양궁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이끌었던 세계 1위인 김우진 선수가 16강을 탈락하면서 한국에는 큰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한국의 이번 목표가 10위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텐텐입니다.
예.
금메달 10개 이상을 따서 종합순위 10위 안에 들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요. 어제의 성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오늘 새벽 아침까지 전해진 성적으로 보자면 이 텐텐 목표가 달성할 수 있을까, 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오늘 뭐 그 한국 인터넷 포털에도 많이 화제가 됐던데요. 남북한 체조 선수들이 찍은 사진이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 남북한의 경색 국면에서도 리우에서 만난 남북한 체조 선수가 활짝 웃는 미소를 담아 찍은 사진이 지금 화제입니다.
예.
뭐 세계에 잔잔한 울림을 줬다.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다. 이런 부제 기사가 한국에 계속 소개되고 있는데요.
네.
이 사진의 주인공은 기계체조 분의 한국의 이은주 선수 그리고 북한의 홍은정 선수입니다.
홍은정 선수는 베이징 올림픽 때 이 북한 체조 부문에서 첫 금메달을 안겨준 선수잖아요.
네네. 이 더불어 지금 홍은정 선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검색어에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27살의 체조 베테랑 선수입니다. 북한 선수. 그리고 한국의 이은주 선수는 이제 17살입니다. 리우 올림픽에 첫 출전한 한국 선수단 중에서도 막내인데요.
네.
이 두 선수가 예선에서 한 조였는데 서로 좀 가깝게 지냈던 모양입니다.
네.
이은주 선수가 북한의 홍은정 선수에게 다가가서 사진을 찍자고 해서 이은주 선수의 그 스마트폰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또 누군가가 카메라에 담아서 온라인상에 올리면서 화제가 된 겁니다.
네.
또 어떤 사진은 정면 사진인데 두 선수가 악수를 하듯 손을 맞잡으면서 또 크게 웃는 사진인데
예.
이 사진 역시도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홍 선수가 한국 선수와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로 혹시 북한으로 돌아가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의 목소리도 인터넷 댓글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북한에서는 한국 선수단의 활약상을 자세하게 보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이 한국의 보도 기사를 보면 북한 선수단의 웬만한 소식은 다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뭐 한국 선수들 경기만큼이나 한국 사람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텔레비전 중계에서도 그렇고요. 신문 보도에서도 그렇고 리우 올림픽에서의 북한 관련 소식은 아주 자세하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 한국 여자 탁구 선수들이 8강 진출 실패했다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도 반면에 북한의 김소미 선수가 대만의 첸수유 선수를 물리치고 8강에 진출했다 이런 소식 확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경기장에서 이 김소미 선수를 직접 응원했다는 이런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폭염 소식 오늘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폭염을 다스리는 갖가지 피서법이 화제인데 흥미로운 게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인기라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같이 타보면 딱 금방 이해가 가실 텐데요. 이런 예. 겁니다. 사실 그 집 나가면 다들 더울 때 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한국에서는 폭염 속에서도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은 냉방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특히 지하철은 그 지상의 햇볕을 거의 받지 않는 그래서 더욱 시원한 교통수단인데요.
네.
이 지하철 2호선 인근에 대학교들이 많습니다. 이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대학생들이 오히려 지하철 2호선을 즐겨 찾는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예.
대학 도서관에서는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그 전기 절약을 위해서 냉방 온도 26도를 준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예.
지하철이 더 시원하다는 거죠. 특히 서울 지하철, 서울의 동서남북을 계속 순환하고 빙글빙글 돌고 있는 곳이어서
예.
요금 한번 내고 카페보다 더 조용한 곳에서 오래 타고 있으면서 시원하게 이 피서를 즐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앉아 있으면 뭐 계속 이제 돌아가니까요. 도서관보다 네네. 더 시원한 지하철 뭐랄까요? 알뜰 피서법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될까요? 네.
예. 그 도로 위를 달리는 버스 냉방도 괜찮습니다만 정류장이 많아서
예.
책을 보는 장소로는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멀미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또 문 여닫는 시간도 많고 그 사이에 지열이 버스 안으로 들어와서 지하철만큼은 쾌적한 느낌이 아니라는 건데요.
네.
부산이라든지 대구, 전주 뭐 뜨거운 도시들은 지금 그 청소 차량이라든지 살수차를 동원해서 도로에 계속 물을 뿌리면서 지열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네.
또 보행자들이 있는 많은 곳에서는 교차로에 아예 그 신호대기 그늘막을 설치해서 잠시라도 좀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설치하는 곳도 있고요.
네.
충청북도 단양은 한국에서도 동굴이 좀 많은 곳인데 이 단양에서는 아예 이럴 때 자연 동굴로 좀 찾아오라고 단양을 찾아오라고 지역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충청북도 음성에서는 폭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부채를 만들어서 쭉 나눠줬다고 하고요.
네.
한 마을에서는 마을 출신 사업가가 이 어르신들 더위에 고생 많다고 어르신들이 그 함께 놀고 있고 얘기 나누고 있는 마을 정자 천정에다가 직접
네.
선풍기를 달아서
이
폭염 속에 아주 신선한 미담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서울통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잠시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 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준비했고요. 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위키리크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인터넷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미국 민주당 당직자들 사이에 오간 이메일과 녹음 파일 등을 공개해서 민주당 전국위원회 지도부 인사들이 줄줄이 사임할 만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센지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치명타를 가할 만한 정보도 곧 공개하겠다라고 말해서 민주당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위키리크스는 뭐고 또 설립자 줄리언 어센지는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순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